빌닷의 세 번째 발언에 대한 욥의 답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6장에서 욥은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에 베푸신 기이한 행적과 섭리를 감히 인간으로서는 알수 없다라고 묘사하였습니다. 이제 본장에 와서 욥은 하나님 앞에 맹세문의 형식을 취하여서 자신의 신앙적인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악인의 운명으로 정죄해왔던 친구들은 오히려 도리어 저들이 악인의 운명을 겪게 될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발이 세 번째 발언을 시도할지도 모르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해서 욥이 먼저 선수를 치면서 발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욥이 친구들에게 자신의 깨달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친구들이 계속해서 지적해온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욥이 대단히 비슷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새 친구들은 계속해서 욥이 악인의 운명에 처했다라고 그를 저주하며 그의 신앙적인 상태를 판단하였습니다. 이제 오히려 욥이 그 비슷한 고백들을 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면 이 풍자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풍자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직접적으로 이 상황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회적으로 또 이것을 돌려서 유머와 함께 비판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시대가 악할 때그 시대의 경제적인 상황이나 또 통치에 대한 것, 또 사회 계급 문제나 빈부격차 등의 불합리하고 불균형적인 그 문제를 전하기 위해서 이 풍자라는 이 방법을 통해서 세상을 비판해 왔습니다. 욥기 27장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욥기 27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이 2절과 3절의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우리 한국말의 표현에 의하면 이것이 대단히 하나님이 불합리한 것처럼 보이고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원어의 그 성경에 의하면 또 영어 성경의 원문에 의하면 이 내용들이 앞에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한다라는 표현이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서 욥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신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욥은 자신이 원하는 상황들 가운데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응답된 것에 인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이 표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욥은 하나님에게 실어버린 바된 상황에서도 자신의 맹세문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스스로를 재인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은 무죄를 계속해서 주장하는 동시에 어떠한 형편에서도 욥은 하나님과 여전히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좋을 때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습니다라고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습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숨결이 내 손에 있는데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머물러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그가 호흡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루하흐가 욥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욥은 고난 중에 생명을 연장하고 있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호흡이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습니다. 내가 호흡하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에게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라고 겸손하게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기운이 있는 한 자신이 생명을 지니고 있는 이상 자신은 거짓과 불의를 말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자신이 지금 하는 맹세 역시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맹세이기 때문에 이 결백의 맹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5절 말씀해 보시면 욥은 친구들의 주장이 틀렸음을 주장하면서 자신이 죽기 전에는 온전함을 결코 버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욥은 자신의 맹세의 근거의 대상이 되시는 그 근거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온전함은 바로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신다라고, 친구들 너희들이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인정해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재설정하고 있는 것이죠. 욥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할 수 있는 맹세문을 선언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지금의 상황을 떠받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신학적인 체계를 욥이 수립하고 있습니다. 원래 구약의 신앙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는 것. 그거 외에는 없었습니다. 이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따라서 자신의 인생이 해석되지 않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전혀 새로운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새로운 신학적인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이러한 새로운 시도가 하나님 앞에 정당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이 욥기에 이 욥의 수없이 많은 이러한 변론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을 의롭게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욥은 본인의 의지와 자존감을 강조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을 통해서 자신의 순전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전적인 은혜로 여전히 자신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한없이 겸손한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과 38절과 3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천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이 로마서에서 고백했던 이 표현들, 어떻게 보면 이 구약의 욥의 표현들을 신약에 와서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 신학을 가지고 이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동일한 내용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에 욥은 마지막 변론에서 처음으로 친구들을 나의 원수, 불의한 자라고 묘사합니다. 이전에 욥은 친구들을 부를 때에 나의 형제, 나의 친구, 번뇌케 하는 아니자, 나를 조롱하는 자로 표현했지만 이제 그 친구들을 원수이며 대적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각 친구별로 벌써 8번째의 이 논쟁을 통해서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적대관계로 치닫고 있는 이 관계의 이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위로자로 찾아와서 대적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가장 친한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와서 그 친구를 가장 미워하는 원수가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대인관계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서로를 위하는 듯 대우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관계의 악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가정의 문제, 또 환경의 문제, 또 교회의 문제, 또 우리 나라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간섭 없는 인간관계는 이럴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쉽게 변절되고 관계가 틀어지고 원수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연약한 인간의 한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기 이전에 욥은 고통과 무질서 중에 친구들을 이제 악인이라고 악인과 동일시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욥도 지나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들을 취하실 때 소망이 없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욥이 이제 저주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친구들이 욥을 저주했다라면 이제 욥이 친구를 저주하고 있는 모습을. 이것은 건강한 모습이 아니죠. 욥은 자신의 심리 상태에 따라서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현재의 일들을 가지고 상대방을 그 동일한 시각으로 재단하면서 그들을 정죄하고 있는 이 죄인된 한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외부적인 은혜의 공급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멀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라면 관계도 사랑도 이해도 용서도 용납도 허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러야만이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존재라고 이야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에 상대방이 지닌 것을 강탈하고 자신에게 채우며 빼앗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것이 바로 연약한 죄인된 인간의 한계라는 것을 이 욥과 욥의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제 소발의 세 번째 발언이 있어야 할 자리에 욥은 자신이 당했던 그대로 친구들에게 말로 복수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악인의 운명에 대한 내용들을 12절부터 23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학자들이 이 타이밍에 원래 소발의 세 번째 이 변론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엘리바스도 그렇고요, 빌닷도 그렇고 모두 세 번씩 욥을 변론하였습니다. 논쟁하였습니다. 그런데 소발만 두 번 변증을 했던 것이죠. 욥의 발언들은 소발의 두 번째 발언과 논리적으로 대단히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욥의 발언으로 나오지만 소발이 두 번째 했던 변론에 이런 악인의 운명과 똑같은 내용들이 여기에 똑같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소발의 변론으로 보기보다는 욥이 친구들이 이야기했던 것을 정리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요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고 가부들이 옳지 못할지라. 모든 부귀영화가 의인에게도 돌아갈 것이며 지은 집은 조매 집 같고 초막 같을 것이라. 부자로 눕지만 눈을 뜨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두려움이 물같이 닥칠 것이고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다. 동풍이 일어나 모든 것을 없앨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13절 이하의 말씀들을 보시면 이러한 상황들을 누가 겪고 있죠? 악인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욥이 이전에 겪었던 모든 경험들을 여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풍이 불어와서 모든 재산을 다 앗아가고 자식들이 죽고 지붕이 무너져 자식들이 죽고 또 모든 소유를 다 강도들에게 빼앗기고 이 모든 경험들을 욥이 했던 경험들과 동일한 내용들이 여기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악인의 운명의 이 내용들은 바로 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정해져 있는 대단히 지혜로운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그 사람의 인간의 한계를 이 욥이라는 이 삶을 여기에 담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욥은 실제로 악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받고 있고 오히려 의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대표주자로서 인정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욥은 좋은 발언을 하고 바른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한 적도 있지만 오늘 말씀과 같이 또 해서는 안 되는 실수를 하기도 했던 것이 바로 욥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면 많은 사람들의 그룹의 비난들이 나에게 맞는 것일까요? 나 혼자 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면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맞는 것일까요?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내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와 정체성을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것,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신앙이 참된 믿음의 신앙이다라는 것을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요즘 메타인지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메타인지가 바로 무엇입니까? 자신의 사항을 객관적으로 자신의 위치와 신분과 이것을 온전하게 직시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메타인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틀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내가 무조건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도 또 맞는 표현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정답은 없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환경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이런 기가 막힐 사항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인생이라는 것을 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욥과 같이 고난 중에 믿음을 지키시고 또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 연결되셔서 또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또 많은 은혜를 받으시고 그 은혜 받은 바답게 또 이해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증거하시는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